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캠프가 치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참석한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총장님들이 전부 다 마인드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박무사님께서도 어떻게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늘 마인드 교육 언제 해줄 거냐고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한 이제 마인드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이 발표를 준비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예, 마인드 교육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키포인트를 인적 자원에다가 좀 키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 넣으십시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나 또 해외 여러 나라의 장관님들이 오시고 총장님들이 오셔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본부 새마을 그 운동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관람도 하시고 견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고 하죠. 근대화가 막 시작되었던 나라가 6.25 전쟁으로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나라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다 망한 나라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GNP가 낮고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세계 10대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와서 한국을 본받고 싶은 건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가면 아프리카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될까요? 실제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간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르완다라는 나라를 가봤었습니다. 르완다를 가보니까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잘 배워간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잘 배워갔느냐? 여러분들 혹시 부역 나가 보셨습니까? 부역 나가 보셨어요? 예. 옛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할 때 뭐 청소도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르완다가 그걸 잘 배워가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보면 다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보면은. 근데 르완다는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하루 날을 정해서 다들 막 청소하고 막 이제 도로를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르완다가 잘 살 수 있느냐?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해 따라 한다고 잘 살 수 있나? 그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 갭이 너무 큰데 이분들이 와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원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 아니면 이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마인드 교육원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춥고 가난한 나라였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게 다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자원까지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적 자원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겠죠? 그렇죠? 인적 자원은 다 있잖아요.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자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이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거고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도 큰 발전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장관님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이야 얼마든지 있지. 그래, 이 인적 자원이 개발되어진다면 야,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다들 그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첫날 부산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전에 이제 만찬을 갔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이 인도에서 오신 분들 테이블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이제 총장님들이 앉은 테이블이었는데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총장님들이 다들 마인드 교육에 관심을 가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마인드 교육원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강사를 훈련하는 일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에 교사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갑니다. 또 우리가 가서 연수를 해주기도 한다고. 총장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교수들을 모아놓으면 마인드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고. 아, 예, 우리가 얼마든지 마인드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며칠이면 되냐고. 예, 3일 정도 기본 교육을 받은 3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총장님들이 그러면 우리 학교 교수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마인드 강연 해달라고. 그가도 옆에 있는 총장님이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도 해달라고 팍 서로 앞을 다퉈서 교수들 모아놓을 테니까 마인드 강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인도 갈 일이 또 많아졌는데 또 소망스러운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 마인드 교육에 이제 열풍이 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 병균을 보면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변종이 생기면은 전에 개발해놓은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이러스와 그 다음 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과의 그 싸움이, 전쟁이 있는 것처럼 야,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인생이 참 헛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온통 유혹과 쾌락에 빠뜨려서 또 더더군다나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젊은이들 마음에 뭐 인생, 장래, 미래 별 생각 없이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IYF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종되어서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된 길로 가는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IYF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최근에는 마인드 교육을 주셨다. IYF를 생각해보면 당장 우리 교회도 있는 부사역자들 보면 김재엽 전도사, 김재원 전도사, 최용숙 전도사 다 IYF 출신들이고 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의 큰 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마음을 쓰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IYF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IYF 출신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IYF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젊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꼭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IYF 출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일에 함께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고 있는데 야, 이 IYF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마음들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근간에는 마인드 교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YF에서 장관 포럼을 하고 총장 포럼을 하면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이 복음인데 이분들은 복음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포럼을 한다고 하니까 오긴 오지만은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갑다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나?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들의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는 마인드 교육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해주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고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균은 계속 변종되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변형시켜서 새로운 쪽으로 복음과 멀어져서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잡을 수 있는 IYF를 주시고 마인드 교육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또 쾌락 속에 빠져서 육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도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무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월드캠프가 그렇게 소망스럽고 어제는 몽골에서 오신 또 총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역시 마인드 교육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아, 나 이거 설명 들었다고 우리가 시작할 때 총장들하고 또 장관들에게 다 마인드 교육 소개를 했었는데 자기 대학에도 또 교수님들 모아놓으면은 와서 마인드 강연을 해줄 수 있느냐고. 아, 제가 요즘 명함만 내밀면은 그 기빈들이 막 저에게 부탁을 해요.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그런 장관님들 또 기빈들 오신 분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또 다 받아놓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이제 국회의장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 인성교육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 인성 교육 설명회를 한다고 국회에서 한다고 또 우리 이제 팀에서 가보니까 별 뭐 그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홍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설명이나 이런 홍보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정부 측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면서 자료도 만들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닫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두드려보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워져서 한국 사람들도 잘 살게 되니까 배가 부르게 되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 아니요. 그럼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느냐.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복음의 문을 닫겠냐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야, 80년대는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70년대는 구원을 많이 받아 요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년대나 70년대나 60년대나 똑같이 복음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IYF가 없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전에는 청년 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젊은 일꾼들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IYF를 통해서 많은 젊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IYF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찾으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젊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성계학교 기수의 인원수를 보면 여러분 옛날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리셉션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선교사님 아들인데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하죠. 너 요즘 뭐 하냐? 너 언제 왔냐? 하고 물으니까 예, 제가 성교학교에 있습니다. 그런 아니 제가 성교학교 수업을 하러 가봤어 하는데 성교학교에 없었는데 언제 왔냐 하니까 예 6일 전에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6일 전에 성교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제가 참 감사한 게 영재는 성교학교 올까 말까 막 이제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갈등하다가 이래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죠 성교학교를. 감사한 것이, 야, 정말 IYF가 좋긴 좋다. 이 IYF가 아니면 각자 제 길로 갈 텐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것처럼 각자 제 길로 갈 텐데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모아지니까 감사하고 일꾼들 이러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이 복음의 일꾼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을 때 IYF를 통해서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복음의 그 역사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두들겨보지 않아서 그렇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두들겨보고 찾아보면 우리 앞에 넓은 복음의 길이 열려질 겁니다. 근간에는 우리가 심플로다 만플로다 하면서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소식이 마인드 강연에 왔던 한 아주머니가 또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가고 교제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복음 앞에도 또 복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 마인드 교육의 한계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처방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 줍니까? 병원에 가면 약 줘요 안 줘요? 약 안 주고 처방전만 하나 주죠? 어디 가야 약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약국에 가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마인드 교육에는 처방전만 내려줘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는 처방전만 내려주고 약은 처방약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교회 와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에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디 와야? 교회 와야 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고 마음의 병든 걸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이 성경 말씀에만 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보면은 결국은 말씀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인드 교육만 마음껏 해도 결국은 말씀 앞에 다 오게 돼 있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듣고 듣게 되면 결국은 말씀 앞에 오게 돼 있고 이 말씀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는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우리 판단 말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바로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숙가에 버려졌다가 갈상자에 담겨있는 이 모세를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유모가 그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네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겠죠. 어릴 때야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에 학대를 받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냥 자기 신분을 가리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살려면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마음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히브리인을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려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때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가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원하는 걸,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그럴 때가 왔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살려면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고 또 자기 인생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복음을 깨달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애굽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살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 사람으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으로서 살려면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때론 내 삶을 잃어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애굽 사람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덮어놓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냐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손해를 볼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의 삶을 이 모세처럼 모세가 모세의 인생을 모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히브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히브리인을 위하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도 그가 잘리게 되어지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걸로 모세의 삶이 끝났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그걸로 망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애굽에 가서 보란듯이 바로와 그 집에 바로의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끌고 출애굽해서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인하여서 좀 손해가 날 것 같고 좀 무시를 당할 것 같고 좀 배척을 당할 것 같고 아니요.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디에 동참해야 되냐면 죄악의 죄악된 삶에 동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된 삶에 동조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느낄 거면 점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신도 회의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려고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선교회 권수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근데 어느 날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뭐 공무원이니까 마치고 집회를 참석하면 되죠. 근데 낮 시간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뭐 특별히 자기 부서가 바쁜 일이 없어서 낮에 뭐 갔다 와도 별 지장 없고 이래서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회를 가버렸으니까. 그 이 사람 어디 갔냐? 감사가 와서 감사를 하는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탈로 나서 심할서를 쓰고 사유서를 쓴 거예요. 어디 갔냐? 교회 집회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아니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지 무슨 집회를 참석하냐 이런 광신도가 어디 있냐. 그냥 엄청 욕을 얻어먹고 이제 심할수를 쓰고 이제 진급하고는 상관없겠죠 이제. 근데 어느 날 고민에 하나 빠진 거예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운데 뒷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출입국을 시켜주면서 이런 많은 이제 옛날에는 부정부패가 많아서 오래전에 일이니까 그래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오래전에 이제 브로커가 이제 짜고 이 사람 근무 시간에 시간을 알아서 그 사람 근무 시간에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한 명당 얼마씩 해서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이제 그 돈을 먹으면서 그게 또 나중에 탈로 자꾸 잘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위에 상관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자리에 가면 돈의 유혹이 많아가 다 넘어가서 잘리는데 저기에 누굴 보내면 좋겠나 고민을 하다가 아 맞다 그 광신도 근무 시간에도 집회 가는 그 사람 그런 철저한 그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은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제일 좋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보직에 딱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자기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가려면은 승진이 돼야지 가는 자리인데 자기는 시말스까지 썼던 사람이고 감점을 받은 사람이야. 승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되려 교회에 간 그것 때문에 저렇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가야 저 자리에서 안 잘리고 계속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 이분이 하나님을 섬긴 덕분에 오히려 성전에 되어지고 좋은 자리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또 재밌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돕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서 강제 출국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를 잡았대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막 그걸 막 악착같이 막 그렇게 잡아가지고 막 강제 출국시키고 막 그러게 그래가 그냥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따라오세요 하고 가니까 그걸 도망을 가 버렸는데 아니 그 불법 체류자 잡으러 가 어떻게 되냐고 뭐 데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니까 또 상관들이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 또 이제 문책을 당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불법 체류자를 잡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게 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내부에 지시가 오기를 너무 그 불법 체류자들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가 하달떡 되니까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그 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직원들한테 이걸 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때 저 건수백 씨처럼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놓친 게. 그 오래전에 간증이지만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야,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냈던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성진이 되어지고 물론 여러분에게도 뭐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면 당장 그렇게 유익이 된다면 왜 못 나타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모세처럼 히브리인이라는 걸 나타낸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겁내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세워져서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사정을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 위치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세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짓밟힐까 싶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무시를 당할까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애굽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낸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이게 첫걸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고 싶은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모세가 이때 나름 믿음으로 히브리인을 위한다고 위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왜 하나님 모세를 돕지 않고 다 망하게 했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인을 위할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고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을 받더라도 또 배책을 받더라도 내가 히브리인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돕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0세 때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일을 돕지도 않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일이 탄로나서 어렵게 되고 쫓겨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할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위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돕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중대한 일이 그게 뭐냐. 그건 모세의 마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안에 모세의 마음 안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들었으면 지금 모세를 세우면 오히려 모세를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돕겠나 안 돕겠나 이 생각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모세를 향하여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 있고 히브리 백성을 위할 마음이 있는데 이건 복된 마음이고 귀한 마음인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이 귀한 마음이 이 복된 마음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지 않으면 이 귀한 마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 번은 케냐에 가면 땅이 7,000평이 좀 넘으니까 그 땅 안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근데 그 나무들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집 쪽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베내야 할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베나 그 나무를 전문적으로 베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무를 베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만은 근데 나무를 베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와서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일정 길이로 토막을 내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나무를 송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기계톱을 가져와서 나무를 자르고 일정 길이만큼 토막토막 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나무를 송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송판은 제재소에 가서 이 나무를 만드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뭐 돈도 얼마 안 줘도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벤치를 만들면 좋잖아요. 나무 벤치를. 그죠? 그래서 그럼 좋다. 그 사람 불러라. 그 나무를 베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계톱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 그리고 다른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계톱 하나 가져왔는데 그 나무를 금방 나무를 잘랐어요. 그 벤치 길이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냐. 그래 벤치에 그래도 한 4명은 앉아야 되니까 이 정도 길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알았다고 토막을 탁탁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토막을 낸 나무를 송판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기계톱을 가지고 일정하게 그걸 꼭 제재소에 가서 켜는 것처럼 그렇게 송판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자 없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기계톱 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걸 나무를 송판으로 이렇게 탁탁탁 겹겹이 송판을 만들어서 여러 장의 이제 송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예 나무 그늘 밑에 곳곳에다가 벤치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참 좋은 재질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원목 가구를 좋아하는데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아프리카에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값싸게 팔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잘라고 자르고 켜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나무에게 있는 나무진을 빼내고 나무의 본래의 성질을 빼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나무를 잘라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든 문을 만들든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인식이 들어있느냐. 원목은 안 좋은 거다고 인식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가 좋은 건 줄 압니까? 합판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합판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 좋은 테이블이네. 합판으로 식탁을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 좋은 식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원목이냐 합판이냐 이거 합판이구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야 이거 합판으로 된 가구구나 합판으로 된 테이블이구나 좋아합니다. 왜? 변형이 없잖아요. 사실은 원목이 좋은 건데 변형이 일어나니까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진을 빼내고 나무의 성질을 빼내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나무를 켜서 그늘에다가 잘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국에 온 목수 형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아니 한국에는 원목을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싱크대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럼 한국에도 그럼 몇 년 동안 이걸 둬서 나무진을 빼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서는 이 나무를 쪄버립니다. 나무를 쪄버리면은 이 나무의 성질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 이런 기술이 없고 이걸 할 줄 모르는데 아이 자기 생각 같아서는 아프리카에 와서 이 나무 진을 빼내는 이 나무를 가공하는 공장을 했으면은 그 시설비도 많이 안 드는데 잘 되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가서 하십시오. 나무의 원래 성질을 빼내지 않으면 이걸 아무리 좋은 목수가 정교하게 가구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만들어놔도 다 틀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원목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그 나무의 성질을 빼낼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들어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그냥 쓸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먼저 그 마음을 빼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모세를 들어 쓰고 싶고 하나님 모세를 귀한 일꾼으로 만들고 싶은데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를 위한다고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주냐 이런 누명을 쓰게 하냐 이런 오해를 받게 하냐 그래서 혹시 마음에 내가 이제는 주의 일 하나 봐라, 교회 일 하나 봐라 실컷 해도 마음에 욕만 얻어먹고 이런 소리만 듣는데 천만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주를 위한 마음은 사실이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 충성하고 마음을 쓴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 한편 마음에 자신의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낼 줄 몰랐던 자신이 보여질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일꾼으로 만들기 전에 저 일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계획부터 먼저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쫓겨 도망가게 되고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사실은 이 과정이 모세에게 굉장히 복된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세움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들을 해나가면서 쓰임을 받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 도망가서 그 마음에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자, 그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 들면 그건 아직도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빼내는 과정이구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쉽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오해하고 종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쳐야 할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그쳐야 할 과정이 자기를 신뢰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조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다 빼냅니다. 그래서 지금 40세 때의 모세의 마음하고 80세가 되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냈을 때의 모세를 한번 봅시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40세 때 모세는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40세 때 모세의 마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고 그가 병법에도 모든 학식에도 능한 자였고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한번 히브리인들을 위해봐야 되겠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가득 찼었고 80세가 되어서는 모세의 마음에 이제는 자기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80세 때의 모세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족함과 그 어떤 연약함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문제 삼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연약함보다도 그 어떤 부족함보다도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도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떤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 연약함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없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없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한결같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고향이 울산이라서 울산에 한 번씩 가면은 현대자동차가 요즘 얼마나 좋은 회사냐, 울산에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울산에 가면 전국에서 골프 연습장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고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 울산에는 근로자들 가운데도 억대 연봉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에 장기 근속하면 연봉이 억대가 넘는 거예요. 분명히 노동자인데 월급은 의사 월급 받는 거죠. 골프 칠만 하죠. 골프 연습장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80년대만 해도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게 뭐였냐면은 현대자동차 하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사원을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을 모집하느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취업을 한 사람 가운데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학과가, 고등학교에서의 자동차과가 흔치 않는데 자동차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이 형제는 입사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전혀 관련 없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고가 아니고, 제가 논건지 상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공고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하고 전혀 상관없죠, 보면은. 기계 쪽도 아니고 공고 쪽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원서를 냈어요. 근데 성적표는 양가집 집안 성적이었습니다. 양가 이렇게. 그 다음 출석은 출석기도로 나오잖아요. 뭐 결석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좀 놀았으니까.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데 성적이 왜 이런가 하고 물으니까, 예, 좀 놀았습니다. 왜 출석은 이렇게 안 했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 회사에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면접관이 면접을 묻는데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유구무언처럼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딱 대답 하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었대요. 마지막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답니다. 면접관이 뭐라고 하냐면, 일은 잘할 수 있겠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 대답에 유일하게 자신 있게 되는 예,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건 나중에 보니까 합격된 거예요. 왠지 압니까? 그 당시는 노조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 데모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적극 가담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 거예요. 격렬하게 싫어하고 적극 가담자를 보니까 내 이놈의 회사 여기 잘려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 적극 가담자. 나 여기 아니면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사람은 단순 가담자.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적극 가담자들을 할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상고 출신, 농고 출신, 여기 아니면 밥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왜냐? 현대자동차에 그 시스템이 전부 다 컨베어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다 하니까. 심지어 어떤 형제는 자동차 다니는데 뭐 무슨 일 합니까?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그 자키 있죠? 타이어 펑크는 걸 갈기 위해서 그거 하나 올려놓는 일 하는 컨베어가 쭉 지나면 그거 하나 장착해가 탁탁탁 장착해 그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고 나와야 됩니까? 그 회사에서 굳이 기술을 가진 사람 필요가 왜? 필요하면 자체 직업훈련소가 있으니까 가르치면 되고 전부 다 컨베어 시스템 돼 있으니까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몇몇 특별한 파트 말고는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했다고요? 여기 이 회사 아니면 밥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이 내가 100번 잘하려고 애쓰고 남보다 뛰어난 게 있어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입혀주는 것만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입혀주니까 훨씬 복되잖아요. 내 잘난 것도 필요 없고요. 내 지혜로운 것도 필요 없고 내 뛰어난 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어차피 이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못 이끌어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겨우 한 사람 구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거 애굽 사람 쳐죽임으로 인하여서 잠시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단 말입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 안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일을 먼저 해야 했던 겁니다. 왜? 모든 일은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인간의 조건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이게 먼저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고 히브리인을 위할 마음인데 자 하나님을 위하고 히브리인을 위한다고 자기가 많은 걸 희생해야 됐고 많은 걸 잃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느냐? 예, 먼저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왕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을 때 그가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사무엘상을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서요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자,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왕으로 세워져 있고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이 사울왕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을 빼내지 않은 왕이란 말입니다. 원목으로 따지면 좋은 원목이지만은 그 성질을 빼내지 않아서 나무진을 빼내고 성질을 빼내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가구를 만들어나 나중에 변형이 되고 쓸모없는 가구가 되듯이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사울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타당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백성이 다 반대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 지경에 있는데 이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 자, 이때 다윗이 그래 그러네. 뭐 사울이 왕인데 왕이면 지가 해야지 왜 우리가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고 우린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자, 이렇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백성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다윗의 합한 사람이라는 건 일 잘하고 능력 많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만 가지 부족한데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나 외에 누구리요? 나 같은 사람 안 써주면 누구 쓴단 말이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구원을 안 받은 분이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신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직장에 정말 충성스럽게 가정조차도 막 정말 돌보는 걸 뒤로 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때로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자기 부하 직원 가운데 여자 이제 부하 직원이 아우 저 아이들 오늘 뭐 와서 좀 빨리 이제 퇴근 시간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런 생각이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여성의 지위가 사회에서 하락되고 무시받는 거라고. 자기는 그런 여자들 보면은 경멸스럽게 얘기했대요. 아니 여자들도 자기 할 일 하고 남자들처럼 일들을 팍 그래 추진하고 해나가야지. 뭔 직장인이 저렇게 뭐 가정에 애들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일 업무가 남아있는데도 저렇게 빨리 퇴근을 하냐. 자기는 막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보면 자기 아니면 안 들어가. 자기한테는 헐 전화와가 휴가 얻어가도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물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정년 퇴직할 때가 된 거예요. 정년 퇴직을 한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직장에서 공로가 인정되어서 막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거죠.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 이 부인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 자기에게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퇴직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동안은 자기한테 전화 와서 이거 묻고 저거 물었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래요. 그러고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정에서 다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자기 일만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도 또 자기 딸도 막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네. 엄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싫어하고. 이 부인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막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이 옳았구나. 그래, 그 사람은 가정이라도 있잖아. 난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부인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믿었던 겁니다. 자기 능력을 믿었고 자기 실력을 믿었고 그래서 승진은 했고 이제는 관리자 위치까지 갔지만 퇴직을 하고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듯한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모세를 그냥 뒀으면 나 외에 누가 히브리인들을 위해 주리오. 모세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이 일도 봐주고 만약 잘 됐다면 한 사람 구해주고 쫓겨 도망간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뒤에서 돌아봐줬으면 오만 그런 요청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모세 없으면 이 나라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히브리인들 위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 망하게 하고 다 비워서 모세 없어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 안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모세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고 히브리인들을 위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지 않으면 그 귀한 것들이 다 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부터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지 왜 우리가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와야 돼? 야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잖아. 그일라 거민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해줘야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 그 마음이 들어지지만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 말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받은 말씀으로 묻어받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에 여호와가 여호와와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주를 섬긴다고 섬기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쉽게 쉽게 믿어버립니다. 성경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쉽게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어버리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쉽게 쉽게 자기 마음을 믿어버립니다. 9장 12절 여호수아 9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실미 길무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그들 마음에 야 이건 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원방에서 온 족속들이구나. 멀리서 왔으니까 이렇게 신이 다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았고 또 심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멀리서 왔다. 화친을 맺자 하고 화친을 맺어주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믿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분명히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있고 들어지는 판단이 있지만은 그 마음 안 믿고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다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낸 게 믿음이지 주를 위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할 마음을 가진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다고 위하는 그것은 다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을 빼내려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모세가 히브리인에 고발해서 쫓겨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애굽 사람의 핍박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의 고발이라는 것이 동족의 배반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캬, 어떻게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저들을 위한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까지도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 일에 뛰어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모세의 마음에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모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빼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되물어 봅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예,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 그게 네 마음이야. 네가 처음 가졌던 마음, 히브리인을 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네가 히브리인을 위해야 되겠다는 그 좋은 마음, 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한 위치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히브리인을 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네 마음인 줄 알았지. 지금 네가 뭐하고 있냐? 예, 내가 히브리인을 욕하고 있네요. 내가 히브리인을 원망하고 있네요. 그래, 그게 네 마음이야. 모세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처럼 보이지만은 금방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얄팍한 냄비처럼 파르륵 끓었다가 파르륵 식었다가 얼마나 변동이 심한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에 기대를 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고자 하는 주를 섬기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에 기대를 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대둘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기에 기대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을 믿는 내 생각 믿지 않고 내 판단 믿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믿는 이 마음에 기대를 둬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좋은 마음에 기대를 둡니다. 그건 그 좋은 마음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은 실제로 그 밑에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지금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그 좋은 마음 밑바닥에 너를 믿는 마음인데 나는 그거 빼내야 되겠다. 내가 그거 제거해야 되겠다. 너 그렇지 않으면 넌 대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안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무너무 귀한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나를 믿는 이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므로 내가 손해가 날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어렵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 이걸 빼내면 여러분이 아무리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세가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가서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모세를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면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망한 위치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고 안 되게도 하고 원망도 주고 불평도 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래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다 망한 인생인데 나를 믿는 마음 하나 빼낸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운다고? 예,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하나가 되니까 목동인데 정말 아무 볼일 없는 별 볼일 없는 목동인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목동을 이스라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 빼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귀한 일꾼을 쓸 수 있고 만 가지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내가 뭔가 지금 잘하냐 못하냐 연약하냐 부족하냐 아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나를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나를 믿는 마음 가운데 나를 신뢰하고 살고 있는 그 마음 빼내면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구나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